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인 오늘은 풍암동 본당 보좌 박시흥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장 16절 18절에서부터 21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대축일로 기념하는 요셉 성인은 성가정을 꾸리고 이끈 가장이었지만 구원사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겸손한 분입니다. 요셉 성인의 가정은 처음부터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뒤부터 불신과 오해로 고통을 당하면서 시작됩니다.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사실을 안 요셉은 밤낮으로 고민하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합니다. 요셉은 이 일을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조용히 파혼하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처리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가브리엘 천사의 중재로 오해를 벗어버릴 수 있었지만 요셉의 이러한 신중함과 지혜로움은 성가정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요셉의 가정은 가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신 주님을 올바로 양육한다는 것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요셉 성인은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지혜와 겸손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예수님의 아버지이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요셉 성인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 성인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가정을 수호하셨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혼인과 가난한 가정, 말 못하며 감당해야 했던 요셉 성인의 삶의 무게를 헤아려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글 작자 미상에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실어봅니다.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학교 성적이 자기가 기대한 만큼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서둘러 나가는 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샛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피로와 끝없는 업무와 스트레스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속으로는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 뒷동산의 큰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타인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힘든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더 고군분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 성인을 경축합니다. 요셉 성인은 성모님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하였기에 성인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라 합니다. 요셉 성인은 설명할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일들을 참아내며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픔과 역경을 함께 이겨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울어주고 고민해주는 동반자의 역할을 가족 모두가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로서 남편,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께 오늘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를 건네보면 좋겠습니다.
1분 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성서를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은 마음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첫째,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 대해 말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극진한 존경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읽어야 합니다. 진정 당신께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하신 시편 저자의 말씀대로 성령의 비추임이 없으면 성서의 빛을 볼 수 없음은 물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사랑과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서를 바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지적인 흥미나 학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돌베개에서 펴낸 신영복 작가의 책 나무야 나무야에서 강물의 끝과 바다의 시작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다보다는 강을 더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강물은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 반면 바다는 지향점을 잃은 물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골짜기와 들판을 지나 바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숱한 역사를 쌓아가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뛰어내리고 댐에 갇히면 뒷물을 기다려 다 다시 쏟아져 내리는 치열한 물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강물과는 달리 바다는 더 이상 어디로 나아가지 않는 물입니다. 바다로 나와버린 물은 아마 모든 의지가 사라져버린 물의 끝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엽서를 들고 먼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통일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태백산에서 시작해서 굽이굽이 천리길을 이어온 한강과 마식령 산맥에서부터 500리길을 흘러온 임진강이 서슴없이 서로 몸을 섞으며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길을 따라 강화도 월곤리에 있는 연미정으로 왔습니다. 마침 밀물대를 만난 서해의 바닷물이 강화 해협을 거슬러 이 두 물을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안을 따라 강화의 북쪽 끝인 철산리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멀리 개성의 송악산이 바라보이고 예성 강물이 다시 합수하는 곳입니다. 생각하면 이곳은 남쪽 땅을 흘러온 한강과 휴전선 철조망 사이를 흘러온 임진강 그리고 분단 조국의 북녘 땅을 흘러온 예성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파란만장한 강물의 역사를 끝마치고 바야흐로 바다가 되는 곳입니다. 참으로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일깨우는 곳입니다. 돌이켜보면 강물의 치열함도 사실은 강물의 본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험준한 계곡과 가파른 땅으로 인해 그렇게 달려왔을 뿐입니다. 강물의 본성은 오히려 보다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겸손과 평화인지도 모릅니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그 본성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며 가장 평화로운 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물이고 평화로운 물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늘로 오르는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목표를 회복하고 청천 하늘의 흰 구름으로 승화하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국토와 역사의 뒤안길을 걸어왔던 나의 작은 발길도 생각하면 바다로 향하는 강물의 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분과 최현의 목소리로 배버잡고 B의 예수 자비하신 예수님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헨델의 메시아 제2부 순환 부분 중에 있는 합창곡과 소프라노 아리아를 이어서 소개합니다. 합창단이 주님은 약속을 내리셨도다 라는 제목을 연주하고요. 이어서 소프라노 아리아로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언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노래합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톨릭교회 2인자인 교황청 공무원장 비에로토 파롤린 추기경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장기 입원에 따른 사임서를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17일 현지 시간 안사 통신 등에 따르면 파롤린 추기경은 이날 이슬람의 금식성을 라마단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지혜진과 만나 교황이 사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 중인 교황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주였다고 언급한 뒤 교황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공식 의료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교황을 만났고 그 이후엔 기회가 없었다며 처음보다 나아진 것을 확인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평가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교황의 운영과 관련해 교황청의 운영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렵지만 교황에게 다양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면서 교황이 여전히 교황청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와 함께 교황청 국무원장에 임명된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청의 정치 외교 활동을 담당합니다. 교황에 이은 교황청 권력서열 2위로 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각에서는 자진 사임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러스근 총리는 인도의 주요 안보 및 국방회의인 라샤나 다일로그에서 기조연설을 했으며 인도에서 주요 초청 연설자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교차하는 곳에서 더 깊이 협력해야 한다고 럭슨 총리는 말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국방 간 공동훈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 것을 포함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의 국방 위치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로 호주와 깊이 결속되어 있으며 호주 역시 인도와의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우리 두 나라 간의 무역과 투자 잠재력을 더 강화할 것이며 우리는 또한 유제품, 식품 가공 및 제약 분야에서 협력과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인도 커뮤니티는 뉴질랜드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럭슨 총리는 또한 모디 총리에게 뉴질랜드 공식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퍼 록슨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의 일부 불법 소유들에 의해 발생한 반인도 활동을 지적하며 몇 가지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맥락을 따라 발언은 뉴질랜드 내 일부 불법 소유들에 의한 반인도 활동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언급한 것은 칼리스탄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인도 내 시크족을 위한 고향을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지난해 오클랜드 중앙에서 칼리스탄 운동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모디는 이 문제를 거론하며 뉴질랜드가 인도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정부가 이러한 불법 요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모디는 말했습니다. 그 후 미디어 인터뷰에서 럭슨 총리는 다소 덜 열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만 뉴질랜드는 분명히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럭슨은 말했습니다. 모디가 제시한 뉴질랜드가 불법 활동에 대해 인도를 지원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럭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말은 이해하지만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매우 강력한 표현의 자유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훌륭한 경찰력이 있다고 럭슨은 덧붙였습니다. 럭슨은 자신이 알고는 한 불법 활동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의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의 중요한 회담에서 그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재확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관계 교수 로버트 페트먼이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에게 유리한 평화협정이 설정된다면 이는 뉴질랜드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재앙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터스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의 가자지구 병합 제안을 따르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종청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스는 수요일 아침 루비오와의 주요 회담에서 회담에 앞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대행이사 피터 마로코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와 만났습니다. 마로코는 피터스에게 태평양 기금에 관한 결정은 4월 중순까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USAID가 검토 중인 자금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오타고 대학교의 페터먼 교수는 피터스에게 큰 실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터스가 외무장관으로서 수년간 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미국의 참여를 촉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에 대한 지원 자금 공백을 중국이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력 협약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은 태평양 국가들에게 특히 우려운 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무부 더 디파트먼트 오브 인터널 어페어스에서는 작년에 시작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수십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화요일 180개 직책을 없애고 116개의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직원 수를 64명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69개의 고정 임시 계약은 갱신되지 않을 것이며 DI 대변인은 이는 구조 조정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무장관 폴 제임스는 부서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리 직급 수를 줄이고 조직의 여러 부서에서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15일까지 직원들과 협의하고 6월 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정부의 비용 절감 목표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수백 개의 일자리가 감축되었고 수자원 개혁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2024년 초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연간 공공서비스 지출을 15억 달러 줄이는 계획을 설명하며 모든 정부 부서에 절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조치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 노동당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34%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은 주택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교적 평범한 달이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REINZ가 2007년부터 매월 2월에 보고한 평균 매출 건수는 6,289건입니다. 올해 2월 판매량은 6,287건으로 19년 평균보다 2건 적은 수준으로 올해 2월은 평범한 달이었습니다. 일부에서 금리가 낮아질 때 예측했던 매출 급증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출이 3.5% 증가했지만 월말에 시장에 나와 있는 전체 재고는 14.6%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달 동안 나온 새로운 매물이 3.6% 감소했고 그달 동안 판매에서 철회된 부동산 수가 14.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간 가격은 2.3% 하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장에 팔리지 않는 재고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판매자보다 구매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3월 수치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주택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들이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의료계가 정부의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중보건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진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러한 조치가 공중보건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막고 국민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접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의사들이 솔직한 의견을 밝히지 못하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중보건 메시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계와의 대화에도 열려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진들은 이번 정책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약간의 비가 오겠으며 오후와 저녁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게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 11월 중순에 정오의 볕은 욕심날 만큼 정겹습니다. 그 무렵 성당 마당에는 노란 잎을 다 떨군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민머리가 떠오릅니다. 바짝 야위어서 한겨울 나무처럼 왜소하던 그녀. 17년 전 엘리사벳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된 딸을 꼭 한번 보고 싶어 했지만 소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올 때, 막 젖을 뗀 작은 딸을 큰 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다시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엘리사벳의 사무제 날, 두 딸은 손을 잡고 연신내 성당에 연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엘리사벳과의 만남은 가정관우를 담당하신 수녀님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교리를 받다가 퇴원한 자매를 같이 방문하자는 내용이었죠. 이미 임종이 예견된 상태. 남은 교리와 호스피스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들을 잃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딘 날들. 두려울 이만큼 응답이 없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도 이러했을까? 십자가의 길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침묵이 두려우셨을까?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이제는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따지고 덤빌 때 당신은 제게 대답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신이어야 했습니다. 왜 제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따지고 화내고 물어야 할 곳이 하느님 당신밖에는 없었습니다. 죽음이 끝이어서는 안 됐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억울하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때 제가 겨우 들은 대답은 죽음이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모. 물이 끓으면 기체가 되어 하늘로 오르고 비가 되어 내리고 흐르는 강물이다가 바다로 합쳐지듯 삶의 모양이 변하는 것. 돌아갔다는 의미는 곧 그곳으로부터 왔다는 뜻이기도 하리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울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 아들이었는데 복사를 서던 몇 년간 아들은 항상 먼저 일어나 어미를 기다렸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인 것을 당신도 아셨을 겁니다. 24살의 안드레아는 물에 빠진 세 명의 또래를 바다에서 건져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작은 튜브 하나에 세 명을 붙들어 매놓고 정작 본인은 튜브를 잡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매달리면 다 같이 나갈 수 없단 걸 안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드레아는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제 한 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까지도, 아비도 어미도, 그렇게 좋아하던 형 베드로의 인생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울고 화내고 따지며 그저 엎드려 있을 수밖에. 그쯤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절절한 아픔 속에서 우리는 같이 믿기로 했죠. 엘리사벳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모,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음이 결코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임종을 준비하며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에게 화해를 청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겐 자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달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대모가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24세 나이에 선종하여 프란치스코 제속회에 수호 성인이 된 엘리사벳 성녀를 따르고 싶답니다. 긴 드레스를 입고 미사보를 쓰고 영정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그녀는 새로운 주님의 땅에서 서로 기도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며칠 후 임종 준비실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곳까지 함께 하겠다고. 안드레아, 내 아들에게 하려던 말을 엘리사벳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가수면 상태에 엘리사벳에게 물었습니다. 성모님이 오셨어요? 요셉 성인도 지켜주러 오셨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환해요. 연한 보라색이어요. 왜 요셉 성인은 오시지 않은 것일까? 그러면 우리 안드레아 때도 안 오신 것 아닐까? 대체 그분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엄포와 때를 썼습니다. 그래야 가슴 저미게 아까운 내 아들의 순명이 헛된 게 아니라 당신의 계획 안에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점점 혼수 상태로 빠져들더니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연미사에 온 엘리사벳의 작은 딸에게 영정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했다고,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 했다고. 그 말을 듣는 작은 소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나를 그리워했을까.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들아, 이제 어미도 서리발을 머리에 이고 간단다. 내 죽음을 위해 기도해다오. 목줄을 들고 올려다본 성당 마당의 붉은 단풍나무. 역광을 받아 잎들이 모두 연보랏빛으로 눈이 부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시메온의 노래가 울려옵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편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만민 앞에 마련하신 주의 구원을 이미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영광이 되시는 구원을 보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7년 전의 일입니다. 나와 남동생은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에 다녔고 아버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부산 집에는 어머니와 여동생 둘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숙집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규야, 동생이 많이 아프다. 빨리 내려와야겠다.
황급히 부산행 기차를 타고 가니 여동생은 40도가 넘는 고열을 앓으며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모조리 찾아 헤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혹시라도 방법이 있을까 싶어 서울로 온 우리는 국립병원 응급실에 동생을 입원시켰습니다.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되었죠. 병명은 척추농양. 척추에 염증이 생겨 온몸으로 퍼지면서 몸이 마비되고 의식이 없게 된 거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동생에게 왜 척추에 염증이 생겼을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깨에 종기가 생겼는데 혼자서 고약 붙이다가 내버려뒀거든. 그게 원인이었지 싶어.
어머니는 가게 일로 항상 바쁘셨고 동생은 종기가 생겨도 병원에 가는 것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까스로 수술을 해서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동생은 인공호흡기를 꽂은 채 식물인간 상태로 6개월이 넘도록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종종 심장이 멈출 때마다 의사들이 달려왔고 나는 동생을 잃을까봐 울며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담당 주치의가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으니 이젠 포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나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해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될 거고요.
부모님께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어떤 고통도 감수할 테니 살려만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통한 걸까요? 6개월 만에 의식이 돌아온 동생은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왔지만 몸은 마비된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동생의 손과 발이 되었죠. 어느 일요일 아침 어머니의 부탁으로 동생과 함께 주일 미사에 동행했습니다. 신앙이 없던 어머니는 여동생이 아프게 된 후로 성당을 다니셨고 동생은 엘리사벳이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터였죠. 집에서 성당까지
엘리사벳이 탄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나까지 장애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성당에 도착해 미사가 시작하자 엘리사벳은 성전 맨 뒤에서도 미사포를 쓴 채 성가를 열심히 부릅니다. 동생이 사람 안 죽이를 기도해놓고 이제 와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끄러워하다니. 나 자신이 한심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영성체가 끝날 무렵 정중앙 통로에서 동생이 탄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따스하게 내려다보시며 내 죄를 포근히 감싸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당시 연애 중인 아내와 명동 대성당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주말 교리반을 등록하고 엘리사벳에게 세례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빠가 우리 집 신앙에 반석이 됐으면 좋겠고 언니는 성모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장미가 됐으면 좋겠어. 베드로와 로사, 어때?
그러나 세례를 받고 열정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던 마음이 점차 식어갔습니다. 결혼 생활에도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래처에 계신 분이 나에게 부부일치 운동인 에미 2박 3일 피정을 권유하더군요. 아내와 함께 피정을 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봤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가정과 신앙생활에 소홀하던 내가 있었죠. 나는 아내에게 용서와 사랑을 구했고 우린 부둥켜 안고 울면서 새 부부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전직했습니다. 성당 일이라면 열정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전례와 성지 안내 봉사, 피정과 신앙단체 활동을 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웠습니다. 남동생 부부가 세례를 받게 이끌었고 루도비코와 스텔라라는 세례명도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아버지도 내 기도에 이끌리듯 요아킴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실 땐 병자 성사와 장례 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답니다. 한편 엘리사벳의 모든 것을 책임지느라 30년 넘도록 외출 한번 마음 편히 할 수 없던 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술에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을 방문할 때마다 빈 술병이 뒹굴고 있었죠. 어머니, 엘리사벳 돌보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래, 그 애가 있어. 너무 좋은데 가끔 힘에 부친다.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엘리사벳의 장애는 어느새 어머니의 장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도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술에서 벗어나셔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엘리사벳과 어머니를 보면 예수님의 강생 구속이 떠오릅니다. 내가 무탈하게 살아가는 건 두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37년 전 엘리사벳의 불치병에서 시작된 신앙의 씨앗이 엄마와 여동생을 거쳐 우리 부부와 두 아들, 남동생 부부와 아버지에게도 자라났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듯 엘리사벳이 우리 가정의 밀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성가정을 이루어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안동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분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떠나신 한 분 한 분 저에겐 큰 스승이셨죠. 한 번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한 50대 초반의 환자가 입원했었습니다. 다가가 말을 건네며 기도해드리자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3년 전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는 아내가 떠났고요. 병원에 약 타러 간다고 나갔는데 아내가 그렇게 가고 나선 밥도 안 먹고 술, 담배만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더군요. 수술도 방사선 치료도 가망 없답니다.
환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간단한 교리를 설명해 줬더니 그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이 죄인이 세례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리서를 주면서 주모경을 바치라고 했더니 그는 그날부터 기도문을 정성껏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다리와 발까지 전이가 되어 걷기 불편하고 발이 퉁퉁 부어 신발도 신을 수 없던 형제님. 기도문을 열심히 적었더니 다리가 아프지 않고 신발도 신을 수 있다며 주일엔 성당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주치 선생님께 허락받고 봉사자와 함께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주임 신부님도 뵀습니다. 기도문을 필사한 노트 세 권을 신부님께 보여드렸더니 신부님께서도 감동하셔서 세례를 주기로 하셨지요. 3월 29일 세례식 날 개나리로 호스피스 병동을 장식했고 봉사자들은 과일과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모두의 축하와 부러움 속에 형제님은 요셉이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주치 선생님이 컴퓨터로 요셉 형제의 가슴 사진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녀님, 이분 폐가 다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분명 하느님의 기적이네요.
요셉 형제는 침대에 앉아 기도문과 성경을 8권 필사했고 주일에는 성당에 가서 미사와 고해 성사를 드리고 행복했습니다.
수녀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그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형제는 침대에 꿇어앉더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우리 수녀님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셉 형제는 봉사자들 기도 속에서 병자 성사를 받은 후 7월 20일 천국으로 가셨지만 그분의 기도 덕분인지 주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듭니다. 그 일로 저는 가톨릭 호스피스 병동 기도문에 타 종교의 환자를 위한 기도문을 삽입해서 병자 방문 기도서를 만들었습니다. 개신교 신자에게는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호칭하여 기도했더니 좋아하셨고 어느 날은 염주를 손에 든 환자를 만나서 부처님께 기도해드릴까요? 했더니 반색하셨죠.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여, 여기 앓고 계시는 불자를 굽어보시어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아멘.
아이고, 어르신 왜 아멘 하셨어요?
수녀님이 저를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시는데 저도 아멘 해야 예의지요.
2018년 어느 여름날 40대 후반의 젊은 자매가 대장암으로 입원했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간단한 교리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24시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아내와 함께 있고 싶어 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매는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되어 간성혼수로 황달이 심했고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나빠졌죠. 교리를 설명하기도 죄송해서 간단한 교리책을 드리며 남편 보고 읽어드리라고 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어느 날은 남편이 주모경을 다 외워 모두 놀랐습니다. 자매는 8월 24일 베로니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인천 오빠네로 가정휴가를 온 날 베로니카 자매가 선종했다는 부고를 들었습니다. 소식 듣자마자 다시 안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로니카 자매를 안동교구 봉안경당에 안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편 눈물로 부인을 떠나보낸 남편은 곧바로 교리반에 들어가서 2018년 12월 24일 성탄 밤에 빈첸시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부탁할 때마다 호스피스 봉사를 기쁘게 도와주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27살 젊은 대학생이 입원했습니다. 100만 명에 두세 명 발병하는 희귀 난치병을 앓다가 온 것입니다. 병실에 들어가면 시트로 얼굴을 덮어버리는 홍군 옆에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홍군이 말하더군요.
수녀님, 저 사실 군대에서 세례 받았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명이 뭐예요?
그게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 세례 받았어요?
추울 때였는데
교구청에 부탁해서 세례대장을 뒤진 결과 BO 세례대장을 보여주니 맞답니다. 신부님께 부탁드려 병자 성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강아지 멍이 사진을 인화해서 곁에 걸어두었더니 좋아하더군요. 멍이가 지켜보는 8월 8일 새벽에 홍비오는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떠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 죽는 것이 억울해 고함을 치시는 분, 늦게나마 세례와 병자 성사를 받고 편안하게 가시는 분, 오랜 냉담 후 고의 성사를 보고 삶을 정리하시는 분, 제겐 하나같이 스승이 된 분들이죠. 부활을 희망하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임을 체험하게 해준 호스피스 봉사를 떠올리며 부활이며 생명이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생평한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만종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드론을 시험하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총리는 프랑스, 영국이 추진 중인 유럽평화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에 반대했습니다. 한국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의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톨릭교회 2인자인 교황청 국무원장 비에르토 파롤린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기 입원에 따른 사임서를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17일 현지 시간 안사 통신 등에 따르면 파롤로 추기경은 이날 이슬람의 금식 성월 라마단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지지진과 만나 교황이 사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 중인 교황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주였다고 언급한 뒤 교황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공식 의료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교황을 만났고 그 이후엔 기회가 없었다며 전보다 나아진 것을 확인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평가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교황청의 운영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렵지만 교황에게 다양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면서 교황이 여전히 교황청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와 함께 교황청 국무원장에 임명된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청의 정치 외교 활동을 담당합니다. 교황에 이은 교황청 권력 서열 2위로 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각에서는 자진 사임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드론을 시험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펜타곤은 인공지능 AI의 완전한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여러 대의 드론에 쫓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래곤 드론을 사용하여 4,400도에서 용융된 금속을 러시아 전선 위에 뿌리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대전쟁의 성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연구자 미크 라이언은 전쟁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정치인들과 방위 관련 관료들이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실험하며 로봇과 자율 차량을 결합하여 병사와 통합된 전투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기계 통합자가 미래 전장에서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AI 기술이 점점 더 전쟁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썬더포즈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AI를 군사작전의 의사결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계의 속도로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은 AI의 책임있는 사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슨 총리는 인도의 주요 안보 및 국방회의인 라이시나 다이로그에서 기조연설을 했으며 인도에서 주요 초청 연설자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교차하는 곳에서 더 깊이 협력해야 한다고 러슨 총리는 말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국방 간 공동 훈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의 국방 위치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로 호주와 깊이 결석되어 있으며 호주 역시 인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모두 총리는 우리 두 나라 간의 무역과 투자 잠재력을 더 강화할 것이며 우리는 또한 유제품, 식품, 가공 및 제약 분야에서 협력과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인도 커뮤니티는 뉴질랜드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럭서는 또한 모디 인도 총리에게 뉴질랜드 공식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의 일부 불법 요소들에 의해 발생한 반인도 활동을 지적하며 몇 가지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맥락을 따라 바로는 뉴질랜드 내 일부 불법 요소들에 의한 반인도 활동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언급한 것은 칼리스탄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인도 내 시크족을 위한 고향을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지난해 오클랜드 중앙에서 칼리스탄 운동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모디는 이 문제를 거론하며 뉴질랜드가 인도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정부가 이러한 불법 요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모디는 말했습니다. 그 이후 미디어 인터뷰에서 러슨 총리는 다소 덜 열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만 뉴질랜드에는 분명히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럭슨은 말했습니다. 모디가 제시한 뉴질랜드가 불법 활동에 대해 인도를 지원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럭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말은 이해하지만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매우 강력한 표현의 자유 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훌륭한 경찰력이 있다고 럭슨은 덧붙였습니다. 럭슨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불법 활동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서스의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의 중요한 회담에서 그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재확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관계 교수 로버트 페트먼이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에게 유리한 평화협정이 설정된다면 이는 뉴질랜드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재앙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터슨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의 가자지구 병합 제안을 따르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종청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슨은 수요일 아침 루비오와의 주요 회담에 앞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대행이사 피터 마로코와 국가안보부장관 마이크 월츠와 만났습니다. 마로코는 피터스에게 태평양 기금에 관한 결정은 4월 중순까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USAID가 검토 중인 자금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오타고 대학교의 배트먼 교수는 피터스에게 큰 실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터스가 외무부 장관으로서 수년간 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미국의 참여를 촉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에 대한 지원 자금 공백을 중국이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은 태평양 국가들에게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한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은 주택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교적 평범한 달이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RENZ가 2007년부터 매년 2월에 보고한 평균 매출 건수는 6,289건입니다. 올해 2월 판매량은 6,287건으로 19년 평균보다 2건 적은 수준으로 올해 2월은 평범한 달이었습니다. 일부에서 금리가 낮아질 때 예측했던 매출 급증의 증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택 매출이 3.5% 증가했지만 월말에 시장에 나와 있는 전체 재고는 13.6%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달 동안 나온 새로운 주택 매물이 3.6% 감소했고 그달 동안 판매에서 철회된 부동산 수가 14.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간 가격은 2.3% 하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장에 팔리지 않는 재고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판매자보다 구매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3월 수치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버터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뉴질랜드 통계청은 버터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00g 브록당 평균 가격은 약 7.32 뉴질랜드 달러로 지난해 초 4.5달러에서 상승한 것입니다. 이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공급과 수요의 변화입니다. 2024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미국, 남미 등에서 날씨나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공급이 제한됐습니다. 동시에 수요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유제품 가격은 2024년 8월 이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공급은 올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역전쟁과 중국의 유제품 수요 약화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격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수출 전망이 악화되면 뉴질랜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버터 가격 하락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타라나키 베이스 병원의 방사선 서비스가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위기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를 받는데 몇 달이 소요되며 이미 검사를 받은 환자들은 결과를 몇 달씩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라나키 베이스 병원에는 필요한 방사선 전문가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8.8개 직위 중 2.2명의 의사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기술자와 초음파 검사 기술자 또한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펙스는 전국 1,500명의 의료 영상 기술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타라나키 베이스 병원에서 최소 6명의 방사선 기술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6,200건 이상의 X선, MRI, CT 스캔, 초음파 검사 결과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대기 시간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의료계가 정부의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중보건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진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러한 조치가 공중보건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막고 국민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접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의사들이 솔직한 의견을 밝히지 못하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중보건 메시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계와의 대화에도 열려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진들은 이번 정책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모부, 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에서는 작년에 시작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수십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화요일에 180개 직책을 없애고 116개의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직원 수를 64명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69개의 고정 임기 계약은 갱신되지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라고 DI 대변인은 이는 구조 조정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무부 장관 폴 제임스는 부서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리 직급을 줄이고 조직의 여러 부서에서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직원들과 협의하고 6월 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정부의 비용 절감 목표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수백 개의 일자리가 감축되었고 수자원 개혁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2024년 초 니콜라 빌리스 재무부 장관은 연간 공공서비스 지출을 15억 달러 줄이는 계획을 설명하며 모든 정부 부서에 절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조치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 노동당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34%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로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8일 현지 시간 프랑스 영국이 추진 중인 유럽 평화군의 전후 우크라이나 주둔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연합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상원 연설에서 이탈리아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논의된 적이 없다며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유럽권 파병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에 대비한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멜로니 총리가 이 계획의 우려를 표명하며 이탈리아의 참여 가능성을 일축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최소 8천억 유로 약 1,299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계획은 EU가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무기 조달을 위한 대출금을 지원하고 국방비 증액 시 EU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 재무장이라는 프로젝트 명칭이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오늘날에도 단순히 무기를 구입하는 것만이 방위력 강화의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 차량 생산 확대에 힘입어 지난 2월 예상 밖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현지 시간 미 연방준비제도 통계 발표에 따르면 2월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증가율 0.1%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차량 생산이 전월 들어서 8.5% 급증한 게 제조업 생산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제조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2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늘어나 증가율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3%를 웃돌았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전체 생산 분야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은 지난 9에서 11월 3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작년 12월 이후 3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지표가 지난달까지 호조를 지속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연방정부 구조조정 여파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이냐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일 현지시간 새해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대규모 공습으로 사상자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오후 최소 404명이 숨지고 56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아직 건물 잔해에 깔린 다수의 희생자를 수색하고 있다며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앞서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사상자 집계를 수차례 정정했습니다. 이 기관이 발표하는 전쟁 사상자 통계는 전통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월 19일 가자지구 휴전이 발효한 지 58일 만인 이날 새벽 가자지구에 하마스 목표물 수백 개를 겨누어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1단계는 이달 1일로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1단계 연장을 주장한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전부 철군과 잔여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하는 2단계를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며 중재격을 통한 협상이 공전해 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18일 한국 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유가증권 코스피의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코스피 시장의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 증권사 거래 시스템에서 코스피 전 종목에 대한 시세 확인 및 주문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간 전산장애로 개장 전후 일부 종목의 거래가 멈춘 일이 있었으나 정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 거래가 멈춘 것은 2005년 한국 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11시 37분 7초에 코스피 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매 거래 체결 시스템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11시 44분 16초에 시스템이 복구돼 정상 작동됐습니다. 다만 동양철광의 경우 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시스템에서 호가 접수가 거부되는 오류가 지속돼 거래소는 이 종목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시킨 뒤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거래소는 동양철광 거래 장애가 코스피 전체 종목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날 전상장에 대한 동양철광 거래 체결 관련 장애 발생으로 인한 거래소 매매 체결 시스템의 지연이라며 원인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g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4원 1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2원 5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5원 6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약간의 비가 오겠으며 오후와 저녁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전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코리안 세라믹 아트워크 전시 안내입니다. 한국 뉴질랜드 문화협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유리 진열장에 고품질의 전통 한국 도자기를 전시합니다. 이 전시에는 2000 도자기 마을의 뛰어난 작품들도 선을 보입니다. 3월 17일에서 31일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 라이브러리 8 뷰티 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태국 전통 음식 만들기 안내입니다. 숙련된 요리사가 전통 태국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태국 음식을 독특하고 소중하게 만드는 기술, 재련의 스토리를 선보입니다. 음식 애호가와 동남아시아 풍미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경험입니다. 3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하일랜드 파크 라이브러리 16 하일랜드 파크 드라이브 하일랜드 파크에서 있습니다. 포인트 쉐발리어 인터내셔널 푸드트럭 나이트 안내입니다. 독특한 국제적 풍미를 지닌 전세계의 음식을 제공하는 활기찬 푸드트럭을 주최합니다. 라이브 음악, 충분한 좌석, 그리고 훌륭한 커뮤니티 분위기가 포함됩니다. 3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포인트 쉐발리어 커뮤니티 센터 18 후이아 로드 포인트 쉐발리어에서 있습니다. 푸드트럭 서머 시리즈 잭 프링클 파크 안내입니다. 잭 프링클 파크에서 최고의 길거리 음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 최고의 푸드트럭이 모여 입맛을 돋구는 문화적 요리를 제공하는 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잭 프링클 파크 4 프링클 로드 티 아다토 페닌슐라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푸드트럭 서머 시리즈 빅토리아 파크 안내입니다. 빅토리아 파크에서 최고의 길거리 음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고급 음식, 독특하고 맛있는 음악 음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고급 푸드트럭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빅토리아 파크 20327 빅토리아 스트리트 웨스트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뮤직 인 파크 파파쿨라는 라인업은 TBC로서 장르는 소울입니다. 뮤직 인 파크는 패시픽 뮤직 어워드와 협력하여 최근 수상자들과 신진 아티스트 등 최고의 패시크와 음을 선보이는 오후 음악 행사입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센트럴파크 샤펠 스트리트 파파쿨라에서 있습니다. 캐션 캐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